마가복음 50번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죽음과 부활. 다섯 번째.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예 구주의 부활과 높여지심을 위한 노예 구주의 승천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한 노예 구주의 복음의 우주적인 확산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의 부활을 상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부활. 마가복음은 사실상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베드로의 말을 상고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그의 복음 메시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에 관해 말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전파된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해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해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있었으며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목격자들이다. 33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까지 높여지심에 그가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합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부활과 승천을 다 언급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부활과 승천 안에서입니다. 생명의 기원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명의 기원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기원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근원, 창시자, 주도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생명의 기원이나 기원자, 따라서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명의 기원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원이요 근원이신 분의 목격자들이다. 너희는 이분을 죽였으나 사망은 너희가 죽인 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는 반복하여 부활한 그리스도에 관해 전파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즉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한 모퉁이 돌임을 봅니다. 이 구절들을 주의하여 읽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합니다. 부활 안에 있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로서 이 역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축은 다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도자와 구주로 높여지심.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그의 오른편으로 높이사 인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도자와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인도자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회개와 죄사함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의 복음 메시지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가 부활 안에 계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의 표현.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분이 높여져 지금은 하늘에 계심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영이신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위에 부어 그들을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새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새 사람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새 사람의 내용이며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새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분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가 보고 따랐던 그리스도가 지금은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승천을 그분의 부활로부터 분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부활과 승천 모두가 영과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영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실제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 만일 우리가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약이 하나님 사람으로 성육신된 삼일 하나님이신 한 인격을 계시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십자가로 가서 만유를 포함한 기묘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우리의 죄들을 제했으며 죄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옛 창조를 끝냈으며 마귀 사탄을 멸했으며 사탄적인 우주를 심판했으며 다른 인종과 사회적 계급 가운데 있는 규례들을 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영 단번에 처리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영원히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체험에서는 여전히 죄들과 죄와 옛사람과 옛창조와 사탄과 세상과 규례들에 관한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기에도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성취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하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의 죽음은 또한 그분 안으로부터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습니다.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남.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안내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에 관해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상고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나게 하셨음을 봅니다. 이 산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산 소망은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완전히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발전할 소망입니다. 산 소망에 대한 일례로 어린아이의 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그녀는 그 아이에 대한 소망, 즉 그가 자라고 발전할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어떤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의학 박사가 되거나 심지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소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망의 기본 요인은 그 아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의 장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났습니다. 이 소망은 생명, 즉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때까지 자라고 발전할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의 거듭남에 기인합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났는지 압니까? 당신은 이 대답을 체험에 따라 몇 년 전에 거듭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거듭났다는 것은 신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출생을 경험하기도 전에 두 번째 출생을 했습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에게 있어서 출생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부활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해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출생하셨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주 예수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자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출생했습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부활 안으로 안내됨.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며 또한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유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발생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로 대표된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4장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를 부인한 후 울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영적인 파산자였기 때문에 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죽음에 의해 주님의 부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적어도 오순절날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는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부활한 분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은 나를 적시는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이다. 그분은 나와 하나이며 나는 그분과 하나이다. 베드로는 그의 만유를 포함한 대치가 되신 분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산 소망, 즉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최고도로 자라고 발전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 있으며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산출하는데 이는 왕국의 실제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생명은 천년 왕국 안에서 성숙함에 이를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그것의 완전한 발전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받은 생명의 최종 완성적인 발전일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나 산 소망이 이르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자기들이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는 기도를 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곧 교회인지 천년왕국인지 새 예루살렘인지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 안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국적은 다르고 세계 각처에서 모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참된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완전히 잠겨졌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부활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문제들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체험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물론 이 같은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부활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